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의 핵개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그리고 이란 간 협상이 오늘로 시한을 맞았습니다. 양측은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만나 이란 내 핵사찰 대상과 서방국들의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시기 등 핵심 쟁점들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해차가 커서 시한 내 타결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본국과의 협의를 위해 테헤란으로 향했던 모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빈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자바드 장관은 기자들에게 협상이 매우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정치적 의지와 결단 그리고 부지런한 협상을 통해 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바드 장관은 오늘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과 함께 빈에 도착했습니다. 살레히 청장의 참관은 협상을 가속화하고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려는 이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란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현실로 닥쳤습니다. 그리스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자정까지 국제통화기금 IMF에 18억 달러의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IMF와 유럽중앙은행, 유로존에서 지원받은 구제금융 2,700억 달러의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는 다음 달 20일에도 유럽중앙은행에 39억 달러를 상환해야 하는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긴축 조치와 관련한 구제금융 상환 부담을 줄이려 하면서 국제채권단과의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강제 탈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에 술렁였습니다. 어제 폭락했던 아시아 증시는 오늘 반등했지만 유럽 증시는 하락세가 계속됐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다우 산업 평균 지수는 350포인트나 떨어져 지난 2013년 6월 20일 이후 하루 손실량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어젯밤 연설에서 7월 5일 실시되는 국민투표에서 반대 결정이 나올 경우 총리직을 사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들이 국제채권단의 긴축안을 선택할 경우 존중하겠지만 현 정부는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 단속정이 오늘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한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10시 22분쯤 연평도 서쪽 해역에서 북한 단속정 한 척이 NLL을 1.5km가량 침범했으며 해군이 경고통신에 이어 경고사격을 가해 북쪽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단속정은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표류물을 추적하며 남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NLL을 침범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 16일 국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NLL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을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시리아에서 여성들을 처음으로 참수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오늘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주에서 마법을 행한 혐의로 붙잡힌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들과 함께 참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또 ISIL이 1년 전 이른바 이슬람 제국 건설을 선포한 뒤 지금까지 시리아에서 민간인 1,800명을 포함해 3,000명 이상을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지적했습니다. ISIL은 그동안 시리아인들과 해외 언론인, 구호단체 직원 등을 잇따라 참수한 바 있습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최근 사망한 17살 소년이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라이베리아가 에볼라 청정국가로 선포된 지난달 이후 에볼라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이베리아 보건당국은 그러나 시신이 안전하게 매장됐고 소년과 접촉했던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며 당황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AP통신은 마르기비 카운티에 사는 이 소년이 지난 24일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 공유하천이 유량을 공동관리하는 그러한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담당 실무진과 북측 관계자들이 방북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가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당시 미군의 비밀 전문을 통해 전쟁 직후의 긴박한 상황을 재조명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또 광복 70년을 기념하기 위한 체육과 문화, 역사 분야 교류도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30일 통일부가 주최한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장마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한반도 전역을 가뭄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해라는 정반대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를 위해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관리와 산림자원 공동조사와 종자 교환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강, 임진강과 같은 남북 공유하천의 유량을 공동관리하는 그러한 일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과 북이 산림협력을 통해 백두대간 등 하나로 연결된 한반도의 산과 숲을 푸르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산림자원 공동조사, 종자교환, 양묘지원 등 남과 북이 산림 녹화를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합니다.
홍 장관의 이번 발언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가뭄 피해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상대적으로 협력이 쉬운 자연재해 분야부터 남북 교류 협력의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5일 민간단체를 통한 북한 산림과 환경협력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268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축구와 씨름 등 체육 교류와 안중근 기념관 건립과 같은 민족 공동유산을 남북이 함께 보존하는 문화 역사 분야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이 같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선 남북이 우선 만나야 한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특히 유럽연합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유럽연합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한국 정부 역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며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최근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은 정권 약화의 증거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 정권이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은 현재 대화를 거부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한 무기를 개발 중이라며 북한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따라서 북한에 대한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협상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다양한 방위 체계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반도 국제포럼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의 통일부가 2010년에 창설한 반관, 반민 형태 협의체입니다. 올해 포럼에는 미국의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중국의 팡쿤 외교부 아주국 제1과장을 비롯한 주요 10개 나라의 전 현직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22분쯤 북한 단속정 한 척이 서해 연평도 서쪽 해안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약 1.5km 침범했으며 한국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NLL을 넘어온 북한 단속정은 표류물을 추적하며 남쪽으로 이동하던 중 NLL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단속정이나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이번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8차례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군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은 도발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군의 철저한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또 압도적 방위 역량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시험 등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공포 정치가 계속되면서 어떤 도발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때문에 군이 늘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강력한 안보 역량이 평화통일의 밑거름임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긴장이 계속돼 왔지만 군의 빈틈없는 대비태세와 강력한 미한 연합전력이 있었기에 평화를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광복으로부터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한반도에는 분단의 상처와 고통이 남아있다며 분단의 역사를 마감하고 진정한 광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탄한 안보 태세와 굳건한 방위 역량으로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만이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군이 안보를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리비아와 예멘 등지에서 한국 국민의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원했고 에볼라 긴급 구호는 물론 중동 호흡기 증후군 대응 과정에서도 군 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군이 여러 가지 비리와 쇄신해야 할 문제로 흔들린다면 나라가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최근 군이 진행하는 병역문화 혁신과 일련의 쇄신 작업의 성패가 지휘관들의 노력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한국국방부 장관은 확고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 적이 도발하면 신속 정확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서 도발의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전군 지휘관 오찬에는 한 장관 외에 최윤희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커티스 스카파로티 미한 연합사령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취임 후 해마다 각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측 북핵육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제 한국 측 육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식 회담을 갖고 북핵과 북한 문제에 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 개소와 미중 전략 경제 대화 그리고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정부의 성명 발표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은 특히 올 하반기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 북핵 정세가 크게 요동칠 수 있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대북 정책 방향 전반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또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실효적인 대북 압박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측 관계자들이 오늘 북한 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 여사에 대한 방북 초청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여사 측은 다음 달 안에 북한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중 전 한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실무를 담당하는 김성재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 등 실무진 5명이 30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인사들과 실무 접촉을 갖고 이 여사의 방북 일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이 여사의 방북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보진 못했습니다. 김성재 이사는 실무 접촉이 끝난 뒤 경의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여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원하시는 일정은 가급적 7월 안에 방문하시고 싶어 하신다 하는 것을 북측에 알렸고요. 그래서 북측에서는 그러면 충분히 그 뜻을 알았고 또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상부에 보고하고 다시 연락해서 곧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김 이사는 이번 접촉 결과에 대해 이 여사에게 보고를 한 뒤 될수록 이른 시기에 북측에 연락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이사는 그러나 이 여사의 구체적인 방북 일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북측에서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을 전망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 이사는 이번 접촉에서 북측이 지난해 11월 초청한 이 여사의 방북 자체에는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1월 21일에 그때 원동연 부위원장을 만나서 여사님 방문하시는 모든 일정과 관계된 협의들을 했는데요. 그때 합의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래서 육로 방문을 하고 백화원 초대소에서 유숙하시고 그리고 평양의 이제 산원 어린이 보육원 여기 방문하시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 이사를 비롯한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등 5명은 오전 10시쯤 개성공단의 북측 총국에서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5명과 만나 이 여사의 방북 일정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 여사의 방북은 지난해 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여사 앞으로 보낸 친서에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 당시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한 사의 표시와 함께 초청의 뜻을 전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지난 4월 중순 이 여사의 5월 방북을 위해 사전 접촉을 요청했으나 북측은 한동안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최근 개성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호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북한의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취소됐던 남북한 종단 계획을 다시 추진키로 했습니다. 북한 태권도 당국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태권도인들이 상호 방문과 시범 공연 등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태권도 전문 잡지인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는 29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태권도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장문 그 총재님과 조선 태권도 위원회 김경호 위원장을 만나서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태권도인들의 그 북한 태권도 간 왕래 그리고 남북한 태권도 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북한의 에볼라 방역 조치로 무산된 남북한 태권도 종단 행사를 다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태권도인들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군사 분계선을 통과한 뒤 통일을 상징하는 짧은 행사를 갖고 곧바로 한국 땅을 밟겠다는 계획입니다.
평양 태권도 성지에서 북한 태권도인들과 기술 교환, 세미나도 연뒤에 남북한 중간 지점을 이동해 통일을 염원하는 격파 시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권도인들은 한국으로 입국해 서울을 거쳐 무주 태권도원, 제주도의 주목탑 등을 돌아보는 일정을 기획 중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남북한 육로를 통과하는 동선입니다.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지만 양측으로부터 이미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번 그 평양에서 그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그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고 한국 측으로서부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무산된 남북한 종단 행사에는 100명 가까운 미국 태권도인들이 방북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올가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 가능성도 타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시범단 파견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미사일 발사와 군사 위협 등을 거듭하면서 양국 간 스포츠 교류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2007년과 2011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주최했으며 당시 미 주요 도시에서 진행된 공연은 미 언론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남북한을 종단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해당 단체로부터 공식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미국 태권도인들의 행사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할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의 순수한 사회 문화 교류는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기업이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모두 북한으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최대 전력 회사인 라오 동부 에너지 시스템이 풍력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북한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영국의 풍력 발전 전문 월간지인 윈드 파워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잡지는 라오가 앞으로 2년 동안 북러 접경 지역 양쪽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며 2016년이나 2007년에 공사가 공식 착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오의 알렉스 카프른 전략투자부문 부사장은 러시아 극동 프리모르의 지방의 두 곳, 북한 라선 경제특구의 두 곳 등 모두 네 곳의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네 곳의 단지에서 총 40메가와트의 전기가 생산될 예정입니다. 풍력발전 전문 월간지 윈드파워는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모든 전기는 북한에 제공될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전기가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수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잡지는 러시아 풍력협회 감독위원회 아나톨리 코피로프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업에 5,500만 달러에서 6,200만 달러 정도가 투자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풍력발전이란 바람에너지를 풍력터빈 등의 장치를 이용해 기계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북러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라오와 함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며 향후 에너지 부분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라오는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북러 기업협의회에서 라선 특구에 전기를 공급할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라오는 송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부터 라선 특구에 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10년간 총 600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오늘 즉 30일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서울 잠실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탈북자 100상의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재단법인 행복세상 강승구 사무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승구입니다.
오늘 탈북자 100상 합동 결혼식이 열렸다는데요. 직접 이 결혼식 지켜보셨을 텐데 현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보통 결혼식 하면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들 부부는 생사를 가르는 역경을 넘어서 남한에 와서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북에 아직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는 부인들은 많은 눈물을 또 흘렸고요.
네.
그래서 행복과 기쁨보다는 숙연함이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올린 부부 100상 중에는 탈북자도 있고 또 한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었다고 네. 하는데 이제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만난 분들인가요?
되게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네.
일단 남한에 와서 남쪽에 와서 북한 이탈 주민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교육기관에서 만나신 분들도 있고요.
네.
예, 그 경우는 북남 북녀, 북한 남편, 북한 여성분일 경우도
네.
있고요. 중국으로 먼저 중국을 거쳐서 남한으로 오신 분도 꽤 많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성분이 북한 여성분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계신 조선종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같이 한국으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아, 네.
또 한국에서 요리사를 한 남편분과 북한 중 여성분은 친지에 소개를 하신 경우도 있고 다양한 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 그런데 행복세상 이 재단 법인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합동 결혼식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까?
네. 저희 재단은 주최고 또 이 행사를 추진한 이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북한 이탈 중인 합동 결혼식 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네.
그 추진위원회 변성한 위원장께서 작년부터 남과 북이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계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남남북녀, 즉 남쪽 남성분과 북쪽 여성 또는 북남남녀, 북쪽 남성분과 남쪽 여성분이 하는 그런 결혼식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상을 시작했고요.
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남북녀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국적을 가지신 조선족이나 외국분들하고 결혼하시는 북한 여성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합쳐서 저희들이 입원했고 실제 결혼은 개인적 사유나 또 신혼상의 문제로 해서 참석 못하신 분이 있고 해가지고
네.
90쌍이 오늘 결혼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 각자들 어려움이 많을 텐데 이 합동 결혼식을 함으로써 그분들이 좀 그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그 도움을 받는 네.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부부가 경제적 이유 또 여건이 안 돼서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함께 사십니다.
네.
그래서 이들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공인된 부부의 약속을 확인하고 또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부부의 정장, 그 다음에 커플링, 그 다음에 TV 냉장고 등 좀 다양한 보고 많은 혼수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큰 경제적 이득은 아니라도
네.
적게나마 혼수를 준비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여러 그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게 돼서 연령대가 좀 보통 그 한국의 일반적인 결혼 연령대보다 좀 높지 않을까요?
네, 뭐 30대, 40대, 20대 뭐 다양한데요.
네.
나이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있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 대개 이제 신혼 살림을 차리고 뭐 또 그 전에 네. 또 신혼 여행도 가고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계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도움을 좀 주시나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들 뭐 지금 현재 만찬을 진행 중입니다. 결혼식 끝내고.
네.
그래서 만찬을 진행한 호텔에서 1박을 하고 매일 이들 부부가 저희들 이제 나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네.
통일에 대한 자문을 하는 민간기구에서 대통령이 위원장이시고 의장이시고
네. 네. 네.
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7기 발대식을 내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외빈으로 그 행사에 초청이 돼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들 부부에 대해서 득담을 하실 계획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신원 노출이 좀 그 염려스러워서 참석 못하는 분들도 네. 있다고 하는데 이 네. 오늘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은 그런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분들인가요?
아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은 오늘 이제 많은 외신들하고 국내 언론이 취재를 왔습니다.
네.
예, 전 가족이 남쪽으로 온 경우는 본인들의 얼굴이 영상이나 또 사진 나와도 괜찮은데
네.
현재 단독 오시거나 북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언론 협조를 구해서 사진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아, 네.
얼굴 쪽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을 겪은 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특히 이 사무총장님이 보시기에 네. 정말 이 특이하다,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다 이런 분 한 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우선 저도 이제 이번에 결혼식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연을 듣고 사실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다 사연이 정말 눈물겨운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특별히 기억나는 게 두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는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나이로 하면 한 분은 61, 그리고 남편은 61, 부인분은 62.
네.
근데 이 부부는 두 분 다 먼저 중국으로 탈출을 해서 남편분은 10년 이상을 떠들다가 2007년도에 남한으로 오셨고,
네.
또 부인 되시는 분은 2000년에 먼저 중국 갔다 2009년에 남한으로 오셨고, 그래서 컴퓨터와 전산 해계를 교육하는 탈북자 교육 프로그램을 같이 수강을 하면서 만나가지고 현재 같이 사십니다.
네.
그래서 한 10년을 그리고 세월의 벽을 건너서 나이 들어서 만났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니까 현재 잘 살고 있고, 단지 아직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일자리가,
네.
뭐 계속적인 일자리를 확보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두 분이 발리나서 잘 만나 잘 사시는 분이 있고요.
네네.
또 한 분 부부 같은 경우는, 아, 이분은 이제 남편분이 이제 조선족입니다. 중국 국적에.
네.
근데 원래 이분이 먼저 부인이 1997년에 먼저 탈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지에서 98년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잘 살다가 2008년도에 그때 결혼식을 안 하고 살았는데, 2008년도에 중국 올림픽 때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부인이 적발이 돼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복송이 돼서, 북한에서 제일 악랄하다는 교도 수용소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3년을 지냈었고요. 제 남편분이 애를 쓰셔가지고 이제 2012년도에 부인을 다시 탈북을 시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먼저 남편 부인께서 중국 국제 조선족이나 취업비자 한국에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부인은 2012년 12월, 10월 달에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긴 세월 동안 서로와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서로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남한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되었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지옥 같은 북한에 대한 한국, 천국이다.
아,
네.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게 없는데 어려운 게 뭐 있냐?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인께서는.
네. 자, 재단법인 행복세상에서는 이번에 참 큰 행사를 치르셨는데, 앞으로
네.
탈북자들을 위해서 어떤 그 지원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들은 이제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뭐 일회성 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분들한테는 희망과 동기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속적으로는 이제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라고 제가 몇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내려다 본다. 북한에서 왔다고 잘 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아, 사회적으로 그다음, 보는 눈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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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 그런 본인들이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좀 찾아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좀 실현해보고자 합니다.
네. 자, 오늘 강 사무총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단법인 행복세상 강승구 사무총장으로부터 오늘 한국에서 열린 탈북자 백상 합동 결혼식의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지난 3월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종 씨는 주한 미국 대사를 살해하라는 북한의 선동을 추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한국 경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김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동조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제작 반포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거주지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인터넷 열람 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김 씨가 북한 대남선전 매체에 미한 연합군사훈련 반대와 주한 미국 대사 살해에 관한 선전 선동을 추종해 실제로 미국 대사 살해를 기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는 간첩 전력자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대남 혁명론과 같은 북한의 선전 선동 전략에 동조하는 주장을 했으며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노선을 수용하고 이에 동조하는 문건 등 이적 표현을 77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문서보관소가 6.25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당시 미군의 비밀 전문을 통해 전쟁 직후에 긴박한 상황을 재조명했습니다.
이 전문들은 당시 미국의 참전 배경과 전시 상황을 자세히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는 지난 2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늘의 문서에 6.25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무력 사용을 승인한 옛 1급 비밀 전문을 선정해 올렸습니다. 미 국립문서보관소는 날마다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을 선정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전문은 지난 1979년 6월 18일에 기밀 해제된 육군 문서로 한국전쟁과 관련한 대통령의 무력 사용 승인과 전시 상황에 대한 미군 지휘관들의 평가와 의견을 교환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에 따르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침공에 맞서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 극동군 사령부 산하 해군과 공군의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을 확인한 뒤 당일 안보리를 긴급 소집해 북한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 82호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따르지 않자 이틀 뒤인 27일 북한의 무력 공격 격퇴와 지역 국제 평화 등을 위해 한국에 원조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권고하는 결의문 83호를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당시 무력 사용 결정은 이런 유엔 안보리의 첫 결의에 따른 것으로 비밀 전문은 38선 이남 지역 내 모든 북한군의 제거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공군이 38선 이남의 북한군 탱크와 총기, 군병력, 다른 군사 목표물을 모두 공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 해군 역시 연안 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고 북한의 침략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은 북한군의 침공 직후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본부를 둔 극동사령부는 26일 보고에서 북한군이 서울을 24시간 안에, 즉 6월 27일 혹은 28일에 점령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3사단과 5사단이 북한군의 남하를 막는 데 실패해 북한군 탱크가 서울 외곽 지역까지 진입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북한군은 25일 남침한 지 사흘 만인 28일에 서울을 함락했습니다. 전문은 이런 열악한 상황에 따라 한국이 정보를 남쪽으로 이전했고 미 군사 고문단도 대구에 통신망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3쪽엔 한국군의 당시 전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부대들이 북한군의 공격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은 한국군 사상자 규모 등 전시 상황을 볼 때 한국군은 충분한 저항 능력이나 전투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초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완전한 패망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은 당시 미군이 전적으로 열세였던 한국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의 이타즈케 공군기지에서 F-51 머스탱 전투기 10대를 한국군 조종사들에게 인도했다는 보고 내용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당시 전투기가 전혀 없었고 이때 전투기를 처음으로 인수받아 다음 달인 7월에 처음으로 전투에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은 또 일본 요코하마 항에서 탄약 등 무기를 실은 선박에 곧 출항할 계획이며 사흘 안에 한국에 도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전문은 이밖에 북한의 침공 다음 날인 26일 인천항을 통해 미국인 가족 등 민간인 682명을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김포와 부산 등을 통한 미국인 대피 계획과 일정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6.25 전쟁 발발 65주년을 맞아 한국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이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참전국 대사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의 참전용사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65주년 기념식이 지난 25일 워싱턴 시내 한국전쟁기념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한국대사와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시어 차관보 그리고 200여 명의 미군과 한국군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16개 전투지원국가와 5개 의료지원국가의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헌화 그리고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안호영 대사는 기념사를 통해 6.25 기념일의 1차적 의미는 이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First and foremost, the meaning is to remember. So we remember millions of young soldiers.
이어 기념사를 한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전쟁은 오랫동안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은 한국전쟁의 교훈과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참전용사들의 노고와 희생으로 미한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층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Today, thanks to the service and sacrifice of our veterans, the Republic of Korea has grown to be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한 양국 참전 용사들은 전쟁 당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출신으로 올해 85살인 레오나드 라코니아 씨는 6.25가 발발한 날을 마치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The war started one morning on a Sunday and we were having breakfast in the mess hall and we're sitting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일본의 미 공군 기지에서 아침을 먹고 있는데 한 장교가 와서 빨리 장비를 챙겨서 한국으로 가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같은 버지니아주 출신인 찰스 워크 씨는 1952년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영장이 나와 쌍둥이 형과 함께 훈련을 받고 이듬해 한국전에 투입됐다고 말했습니다.
In high school, my twin brother and I were drafted right out of high school.
노병들은 6.25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이 참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찰스 호크 씨입니다.
Well, I think Harry Truman made the right decision.
Why do you think so?
Well, because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남한이 공산화됐을 거라는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군 소위로 최전방에서 싸웠던 올해 87살인 이경주 6.25 참전유공자 회장도 미군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적화통일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시기에 참 부산밖에 남지 않았는 이때 참 드루먼 대통령이 유엔 군호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오늘까지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미군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에 참전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공산군의 침략을 막은 것은 물론 지금처럼 번영한 한국을 만드는데 자신들이 일조했다는 점에서 뿌듯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은 남북한이 머지않아 통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정보부대에서 근무했던 잭 머레이 씨는 할아버지에서 아들을 거쳐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 정권이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is just as bad as his father and his grandfather, and everyone's hoping someday there'll be an uprising.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이경주 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곧 남북이 통일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테니까 그때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은 3만 6천 명이 전사하고 9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아직도 8천여 명이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의 메르스 상황이 확실한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가 눈에 띄는데 오늘까지의 메르스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메르스 환자는 다행히 사흘째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고혈압과 뇌경색 등을 가지고 있었던 81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메르스 확진자는 모두 182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33명으로 치사율은 18.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2명이 늘어서 모두 95명이 됐는데요. 한국의 첫 메르스 확진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갔다가 메르스 증상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그 1번 환자가 5차례 걸친 유전자 검사 끝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서 오늘 격리가 풀렸습니다.
이 메르스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병원으로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고 있다고요?
네. 뭐 감염자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는 일은 그 무더위에도 방염복으로 꽁꽁 둘러싸인 채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입니다. 병원 밖에서는 부족한 의료진들을 일을 돕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나서고 있는 건데요. 병원 안에는 메르스 전사라고 불리면서 환자들과 함께 격리 생활을 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다면 병원 밖에서는 이렇게 메르스 유행을 잠재우기 위해서 손을 보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 네. 자원봉사자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메르스 사태 이후에 한국 병원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면은 뭐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병원 건물 앞에 진료를 받을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기초 검사가 아주 강해졌다는 겁니다.
네.
방문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몸에 열이 있는지 등을 검사해서 감염 우려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건데요. 지금 뭐 메르스 상황 때문에 병원 자체 인력으로는 24시간 가동되는 이런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서서 병원을 찾아가 이런 절차를 돕고 있는 겁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대학생들도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아가서 바쁜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경기도 좋지 않다고 하던데 이럴 때는 또 물품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어서 눈길을 끄는군요.
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손 씻기와 마스크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기차역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종이 비누를 나눠주는 그래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알려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또 한때 품귀 현상을 빚었던 것이 바로 마스크인데요. 일회용 마스크 수만 개를 기증하는 사람, 또 손 세정제 천여 개를 기증하는 사람 등 물품 지원이 각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는데 부산의 한 대형 상가 건물, 서울 동대문의 쇼핑몰 등에서도 메르스 때문에 손님이 크게 줄어서 상점의 수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이런 훈훈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메르스 감염자가 있었던 지역의 농산물은 그동안 좀 외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업과 단체 또 정치권들이 나서서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좀 팔아주자 이 판로를 열어주는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메르스 진정 상황 들어봤습니다. 네, 한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으로 전쟁 이산 가족을 찾았던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는데 벌써 32년이나 됐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KBS 방송의 특별 생방송이었습니다.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방송이었는데 이게 1983년 오늘 그 6월 30일 날 시작해서 그해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간 이어졌었습니다. 453시간 45분이라는 세계 최장 생방송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산가족 찾기 방송이 오늘로 32년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
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시작하는 구슬픈 가사의 노래가 저절로 생각나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예, 한국 방송 역사에 또 이산가족 찾기 역사에 아주 상징적인 행사였는데요. 예, 전쟁이 갈라놓은 가족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 또 사연. 예, 서울 여의도 KBS 방송국뿐 아니라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웠고요. 한국 안에서도 소식도 모른 채 살아왔던 이산가족들의 가족 상봉을 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같이 울고 또 웃었습니다.
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행사를 통해서 헤어졌던 가족들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이산가족들의 사연이 무려 53,536건이었습니다. 아, 가족 상봉으로 이어진 그 건수가 11,189건이었는데요. 예, 가족 이산의 슬픔도 만남의 기쁨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산가족은 아니었지만 그 아픔을 같이 했고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만나지 못했던 이산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전하는 이유는 한국 국가기록원이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 시작일을 앞두고 어제부터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아직도 마르지 않은 눈물이라는 주제로 이달의 기록물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1971년 남북적십자 대표의 첫 대면 소식을 전하는 대한뉴스 등 11건의 동영상, 또 1983년에 이산가족 찾기 특별생방송이 진행된 여의도 일대 모습을 담은 16장의 사진, 또 1982년 남북대화사무국에서 생산된 남북이산가족상봉 실천방안 시안 등 세 건의 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네, 하루라도 가족의 생사를 알고 싶다는 것이 모든 이산가족들의 희망이고 꿈인데 가족을 찾은 이산가족들보다 찾아야 할 이산가족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뭐 남한에서 흩어져 살았던 가족을 찾게 했던 것이 1983년 이산가족 찾기 특별 생방송이었다면 이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의 생사를 찾는 것은 그 몇 차례 되지 않았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인데요. 2000년 이후에 시작된 이 상봉 행사를 통해서 가족을 찾은 사람은 불과 3,9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고령으로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한족 십자사에서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그동안 한 해 1,000명씩 영상 편지를 찍어오고 있었는데 올해는 뭐 원하는 사람 거의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이산가족 만 명을 상대로 영상 편지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후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 이산가족 만 명의 그 유전자 DNA도 채취해서 보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한강의 녹조 현상이 심각하다죠?
네,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폐사하고 흙에서도 물에서도 아주 심한 악취가 날 정도입니다. 한강에서 고기를 잡던 어민들, 그물에는 죽은 고기들만 걸려 올라오고
네.
한강물은 온통 진녹색의 부유물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한강에서 서해바다 쪽으로 연결되는 한강 하류, 경기도 고양시 쪽에 녹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에 잠실대교에서 행주대교 사이에 녹조로 인한 조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서울 구간에 조류 주의보를 발령한 적은 있지만 이 심각한 단계를 말하는 조류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0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란과 주요 6개국이 당초 핵협상 시한으로 정했던 오늘을 넘겨서 협상을 계속 진행할 전망입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벌어진 미국계 가스공장에 대한 공격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IL과 연관된 테러 사건이라고 프랑스 경찰이 밝혔습니다.
자, 오늘은 이란 협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이 협상 시한인데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당사국 협상 대표들이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당초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오늘 밤 자정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으로는 어려워졌고요. 하지만 그동안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던 만큼 당사국들은 오늘까지는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기한 협상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협상 시한을 넘기더라도요, 길게 연장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이 다시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틀 정도 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미국 의회의 휴회 일정을 고려할 때 늦어도 7월 9일까지 뭐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협상안을 마련하려 할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미 의회는 최종 합의안이 나오면 30일 동안 심의해서 거부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8월 8일부터 한 달간 휴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휴회 전에 의회의 결정이 나오려면 7월 9일까지는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을 넘기더라도 협상을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재 협상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막바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고요. 이란 측 대표인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지난 일요일 이 본국에서 협상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오늘 다시 협상장에 복귀했는데 이번에는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기구 대표를 비롯해서 다른 주요 인사들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란과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 주요 6개국은요.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참 타결 가능성이 어떤가요?
이렇게 이제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 타결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여전히 협상 타결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 핵협상의 목표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고요. 대신에 이란에 대해서는 그동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부과했던 제재들을 해제한다는 겁니다.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 제재가 해제됨으로써 그동안 피폐해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란과 나머지 당사국들이 지난해 이제 잠정 합의를 이뤘고 지난 4월에는 핵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틀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 틀을 바탕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앞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제재를 푸는 방법 등 핵심 사안에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인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각국 협상 대표들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이 당사국들의 정부 관계자들의 관련 발언들을 보면 이란이 이 국제원자력기구에 핵 관련 시설로 신고한 시설 외에도 핵무기 개발 관련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군사시설까지 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하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지난주에 공개 연설에서 군사시설 사찰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하지만 이 미국은 사찰단이 의심을 갖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 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협상 타결 후에도 이란의 의무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계획인데 이란은 타결과 동시에 모든 제재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죠. 앞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찰 범위도 그렇고 제재 해제 시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타결 가능성을 점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어제 협상장 주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아직 판단을 내리기는 이른 상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또 다른 기자가 협상 타결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자 두고 보자 이렇게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프랑스 남동부의 미국계 가스공장에서 차량 폭발이 일어나고 참수된 시신이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프랑스 경찰이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이번 사건이 이슬람 순위파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과 연관된 테러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이 당시 사건 현장에서 체포한 용의자를 조사를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용을 공개했고요. 이 용의자는 본인의 개인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ISIL의 영향을 받은 테러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곧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